네, 계속해서 한국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서정식 씨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과 미국이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주한 미군에 도입기로 결정하면서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이 뭐 대단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반발은 뭐 거의 노골적이고요. 9일에는 잠수함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또 발사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북한의 반발은 뭐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뭐 북한의 반발이야 뭐
충분히 예상한 거죠.
예. 네. 그런데 이 북한이 이제 잠수함 발사 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도 발사를 하고 또 지금 뭐 최근에 일은 아닙니다만은
네.
비무장지대도 중화기를 뭐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이 반입을 해서 중무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 뭐 또 지금 미국이 이 인권 제재를 한 것을 두고 선전포고라고 또 뭐 그 반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다가 또 이번에 이제 뭐 사드 배치 지역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이제 물리적으로
네.
대응을 하겠다 이런 이제 위협까지 네.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은 대단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크다고 봐야 된다.
예예. 그러니까 네. 뭐 실제로 뭐랄까요 그 미사일이나 핵실험 이런
네.
지금 뭐 이미 그 잠수함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면서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도 뭐 역시 이제 도발로 간주를 해야 될
그렇죠.
것이고.
네.
그 외에도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과거의 연평도 폭격이나 천안함 사태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크다는 거죠.
예.
예, 그런 정도로 이제 반발을 할 것 같고요.
네.
북한으로서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그 반발 이것이 이제 천군 만마를 얻은 듯한 아마 그런. 그래서 더욱더 강력하게 뭐 어떤 도발 같은 것을 저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도 누차 언급을 했지만 오늘 또다시 언급을 했죠. 뭐 이 사드라는 것은 방위 목적이다. 하지만 왜 이토록 북한이나 중국이 사드에 반발하는 걸까요?
네, 뭐 이 탄도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네.
방어 시스템입니다.
네.
공격용 무기는 아니죠.
네.
그런데 문제는 사실 그 방어라는 것이 그러면은 공격하고 전혀 상관이 없을까? 문제는 이제 이 방어라는 것이 결국은 상대방의 공격을 무력화하는 겁니다.
예.
그건 뭐 결국 공격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드라는 것이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일단 이제 그 탄도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탐지를 해서
네.
그 다음에 그 궤도를 추적을 해서 공중에서 여기서 미사일을 쏴서 맞춰서 떨어뜨리는 거죠. 파괴시켜버리는
네.
겁니다. 그게 요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문제가 탐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 적군의 탄도미사일이 이 위치 그리고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발사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탐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이제 그 레이더로 탐지를 하는 능력이 있으면은 지금 현재 사드 그 탐지 능력이 중국과 러시아까지 미친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
중국과 러시아의 탄도 미사일 체계가 무력화돼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고요.
예.
그다음에 무력화되는 것도 무력화되는 거지만은 한반도에 사드가 있음으로 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중국은 이제 뭐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만주 지역 이런 쪽이 되겠죠. 물론
네.
만주 지역뿐만 아니라 베이징 인근까지도 이제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그곳과 러시아의 극동 지역이 미군이 거기를 이렇게 들여다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략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되는 예. 거죠. 그래서 이제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거죠. 예.
아무튼 뭐 최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것만은 분명하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뭐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의 반발은 뭐 충분히 예견했던 거죠, 사실. 근데 이제 한국 야권도 강력히 반대하고 뭐 늘 그렇습니다만 또 진보 진영은 당연히 이제 반대하고 있는데요. 야권에서 일부에서는 또 뭐 국민 투표에 또 국회 비준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국방권이 있다는 것은 뭐 한국의 초등학생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국내적인 어떤 반발 같은 게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이제 그 이른바 진보 진영 그리고 뭐 야권도 처음에는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좀 눈치를 봤었어요.
예.
뭐 국민의당은 처음부터 이제 반대 입장을 했고 예. 더불어민주당은 조금 눈치를 봤습니다만 지금 이제 뭐 여러 군데에서 반대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 그쪽도 이제 반대 쪽으로 돌아서는 확실하게 네. 확실하게 돌아서는 같은 그런 느낌인데.
네.
반대쪽에 이제 논리는 이런 겁니다. 이 사드가
네.
이 북한의 그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키는데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런 이유가 하나 있고요.
예.
그러면 별로 효과적이지도 않은 걸 괜히 배치를 해서 북한을 반발을 자극을 해서 오히려 핵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중국 러시아를 반발을 하게 해서 우리 뭐 경제적으로나 안보 측면에서 더 오히려 위험하게 된다.
네.
이제 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사실은 달리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사드라는 것이 네. 그럼 과연 전혀 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상쇄시키는데 별 효과가 없느냐? 만약에 뭐 사드가 아무런 효과도 없으면은 북한이 저렇게 강력하게 반발할 필요도 없고
필요도 없겠죠.
중국 네. 예 중국과 러시아도 그렇게 뭐 신경을 곤두세울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북한이 지난번에 그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네. 이 무수단 미사일은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네.
중거리 미사일이라는 것은 이 단거리처럼 이 한반도를 이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 근본적으로는
네.
그러나 지난번에 무수단 미사일은 400km를 비행을 했어요.
네.
400km를 비행을 했는데 멀리 가는 것을 짧게 보내려면은 높이 쏘면은 짧게 가죠. 거리가 짧아집니다. 그런데
예, 예,
실제로
예.
지난번에 무수단 미사일은 고각 사격을 했어요. 각도를 높여서.
예.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무수단 미사일이 뭐 중거리 미사일로 일본의 주일 미군 기지나 괌을 겨냥한다고 하지만
네.
각도만 높이면
네.
뭐 한국 어디 남쪽 어디에도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사드라는 것은 이제 40km 그러니까 이 상공
네.
그 이상에서 이제 150km 상공 뭐 이런 정도에서 미사일을 요격을 하는 것인데 지금 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국군이 한국군이 이 구축 중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는
네.
40km 상공 이하에서 요격을 하는 겁니다.
예.
패트리어트 팩3를 이제 쓰는 거죠.
예.
미사일을. 그런데 이 무수단 미사일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발사를 해서 내려오면은
네.
속도가 일반 단거리 미사일보다 빠르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팩3로 그걸 요격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제 이게 군 당국이 설명하는 건데요.
예.
그러면 이 사드를 가지고 그 고고도에서 높은 고도에서 요격을 하면은 이제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저고도 그냥 하층 방어 체계 한국형
네.
미사일 방어 이렇게 되면은 고고도 또 낮은 고도 높은 고도 낮은 고도에 다층 방어망을 이제 구축을 하게 된다는
예.
이야기죠.
예.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 효과가 뭐 별로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검증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을 자극을 해서 핵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라고 하는 주장은 그러면은
대안이 뭐냐라는 본질적인 질문이
이
나오겠죠.
사드 배치를 안 하면은 그럼 예. 핵 문제가 해결되느냐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 또 하나는 그러면 사드 배치 안 하고 미사일 위협에는 어떻게 대처할 거냐라는
예.
이제 문제가 또 생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국민투표를 한다는 등 뭐 국회 비준이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예.
사실은 뭐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공론화해서 국민 의견을 묻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대단히 민주적인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이 사안 자체가
네.
이런 상황에서 이 분열돼서 이렇게 물어뜯고 싸우는 것이 과연 옳을 것인가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네. 아무튼 뭐 박근혜 정부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뭔가 순탄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국방정책도 상당히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순탄하게 해결하기 어려울 겁니다.
네.
그리고 국방정책은 이미 엄청난 난관에 봉착해 있어요.
예.
예컨대 군부대는 이제 모든 지역에서 자기 지역의 군부대가 주둔하는 걸 싫어합니다.
예.
나가라고 합니다.
예.
뭐 주둔할 곳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전을 하려고 그러면은
네.
다 반대를 합니다.
다 반대를 하고요.
예. 그리고 새로운 기지를 만들려고 하면 또 다 반대를 합니다. 이런
심각한...
이제 그 어떤 뭐 님비랄까?
네.
이런 어떤 그 현상 속에서
네.
이제 이미 이렇게 난관에 봉착해 있는데 이번 사드 배치 같은 것도
네.
사실은 그동안 이 사드 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군과 정부가 이미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걸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계속 이제 미루다가
예.
북한이
갑자기,
이제 노수단도 예. 발사를 하고 막 이러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이제 결론을 내놓은 거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미루면서 계속 에드벌룬을 띄우는 것이 또 뭐 결과적으로는 효과가 없었다.
으흠.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향후에도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설득을 해서 아니면은 협의를 해서 이렇게 돌려 세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뭐 국내에서는 워낙, 이제
뭐 워낙 한국은 또 의견이 극과 극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양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사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설득 작업을 한다는 것도 사실 불가능할 것 같아요.
설득은 뭐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결국은 여론전을 통해서 누가 이기느냐. 이걸 이제 해야 되는데.
참 국력 낭비입니다.
참 위험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